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습니다. 미군 B-1B 폭격기들은 동해 상공에서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측 F-15K 편대의 엄호를 받으며 서해상에서 다시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군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미 국방부는 B-1B 편대의 전개가 한국군의 억제력 증가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고가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 분야 수뇌부 회의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10배 증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3명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핵무기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된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핵무기 증강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그리고 레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크게 놀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된 틸러슨 국무장관의 멍청이 발언도 이 회의 직후 나왔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조약 준수와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제동을 걸었다고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4,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MBC 방송의 보도는 완전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범행 당시 자신들이 독극물을 다루는 것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11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정남을 공격하는 모습과 예행 연습을 담은 모습 등이 담긴 폐쇄외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시아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 티웅은 범행 직후 자신들이 손이 옷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히 도안 티웅의 경우 손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한 채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여성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 용의자들의 사주에 따라 김정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회의를 일주일 앞둔 11일 베이징에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주 열리는 5주년 주기의 전국대표회의를 준비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 인사를 결정하게 되며 특히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다음 주 열리는 전국대표회의에서는 19기 중앙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며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선출합니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회 총리가 11일 독립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를 제의한 카탈루나 자치정부에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라회 총리는 이날 긴급 강요회를 주재한 뒤 생방송 담화를 통해 카탈루나 자치정부는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하라며 닷새 간의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카탈루나 자치정부의 수반으로부터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나 자치정부 수반은 독립을 선포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독립선언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측동들은 카탈루나 자치정부가 독립을 선언했다고 밝힐 경우 스페인 중앙정부가 헌법 155조를 발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평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정작 뒤에서는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유독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대와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댓글을 올릴 때 언어폭력과 욕설의 수위가 높아서 줄곧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국 정부는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업체에 자발적 참여 형식을 빌려서 언어폭력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에 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실제 세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인터넷상에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5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7도에서 14도, 신의주 6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9도에서 14도, 함흥 6도에서 16도, 끝으로 청진은 6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드 시런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4. 가을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and I Two of our mind This love's one of a kind You and I We're drifting Over the edge And I will fall for you And I will fall for you And if I fall for you Would you
kisses on the cheeks. You and I will live dead over the edge. And I will fall for you. And I will fall for you. If I you fall to, you fall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과 터키 간 외교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태 원인이었던 현지 영사관 직원 체포에 대해서 터키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소식에 이어서 일본 총선이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터키 사이의 외교적인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지난 8일 터키 수도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터키 전역의 영사시설에서 비민 비자 수속과 발급 업무를 일체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미국에 있는 터키 대사관 측도 같은 조치로 응수했는데요. 비자 업무 중단으로 서로 상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 며칠 동안 해결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 소재를 놓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평이 이어지면서 외교적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두 나라가 각각 비자 업무를 중단한 이유는 뭐였죠?
예, 얼마 전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터키인 직원이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발단이었는데요. 미국 대사관은 외교 공간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약속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검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시설 방문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자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바로 몇 시간 뒤에 미국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한 겁니다.
예, 터키 정부가 곧바로 비자 업무 재개를 요구했다고요?
네, 9일 터키 외무부가 현지 주재 미국 부대사를 불러서 비자 업무를 재개할 걸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존 베스 미국 대사는 사태 해결 여부는 공관과 직원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자, 이후에 상대국을 비난하는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국무부가 10일 최근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이 터키에 있는 공관 직원이 체포된 사례가 한 번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체포된 인원이 2명이고 지난 주말에는 또 다른 직원이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이 사법 처리 대상이 모두 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외교시설 직원들에 대한 이런 행위는 미국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강조했습니다. 외교시설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때 진행해야 할 사전 절차 그리고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공간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게 미국 정부 판단인데요. 미국 외교시설에 현지 사법당국이 사전 협조 없이 진입해서 직원을 체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자 업무를 중단하게 된 책임이 터키 쪽에 있다고 본 건데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경위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비자 업무 중단은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또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조율을 통해서 진행된 정당한 조치라고 노어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당초 존 베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터키 쪽에서 나왔었는데요. 백악관의 의증이 담긴 조치로 해명한 겁니다.
네. 반면에 터키 쪽에서는 미국 대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요?
네. 비자 중단을 주도한 미국 대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이 터키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화요일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회견에서 존 베스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터키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터키 정부 당국자들이 존 베스 미국 대사를 만나지 않게 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조만간 임기를 마치고 아프간으로 떠나는 베스 대사 이임 행사에 이 터키 정부 관계자와 의회 지도자들이 일제히 불참할 걸로 영국 신문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 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군요.
네, 미 해군 이지스함인 체피함이 10일 남중국 해상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중국이 만들어놓은 인공섬 주변을 지나는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 CNN 또 영국 BBC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1일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민해방군 전함과 전투기 두 대, 헬리콥터를 출격시켜서 체피함이 해당 해역을 떠나도록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미 해군 함정에 대응해서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는 중국 측의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네, 중국 국방부는 미 해군 체피함의 남중국해 활동을 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해상과 공중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이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길 요구한다고 중국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미국 정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국방부는 10일 항행의 자유작전 수행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그 이 항행의 자유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 이 항행의 자유는 어떤 독립국가가 다른 나라 간섭을 받지 않고 하늘과 바다, 이 공역에서 운행할 권리를 보장한 국제법상의 개념입니다. 지난 1982년에 유엔이 주도했던 국제해양법 조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미 국무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은 1979년부터 이 개념을 체계화했고요. 국제해양법 조약 출범 직후인 83년부터 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 항행의 자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수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 중국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가 중국 대륙의 남쪽에 있어서 현지에서 남해라고 하는데요. 남중국해 90% 가까이 되는 해역에 남해 구단선을 거놓고 그 안쪽 바다가 전부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세계 각국의 선박과 항공기들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지금 남중국해에 해군 함정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영유권 주장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남중국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중재재판소가 지난해 필리핀의 제소를 심리한 끝에 중국의 주장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일본 총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군요.
네, 오는 22일에 일본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1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총선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에 미국 의회의 하원격인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총리에게 의회를 해산할 권리가 있나요?
예, 일본은 의원 내각제로 이 총리가 의회 임기 만료 전에라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해산된 중의원의 당초 임기는 내년 말까지였는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위기와 국내 경제 현안 등의 이른바 국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를 정치적 위기로 몰고 간 이른바 사학비리 추문을 덮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예, 자, 총선까지 이제 10여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론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일본 유권자의 32%가 아베 총리의 자민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학비리 추문으로 한때 지지율이 추락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아베 총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지난 9월에 창당한 보수 신당인 희망의 당은 13% 지지에 그쳤습니다. 출범 당시의 여론조사보다도 무려 6%포인트가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신좌파 성향의 입헌민정당이 희망의 당표를 더 가져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총선에는 모두 465석에 걸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일본의 미래를 가늠할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있다고요?
네,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구조 개정, 그리고 원전 정책, 대북 정책 등이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줄곧 추진해 왔습니다. 아베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2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됐던 원전들도 속속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커다란 돌풍이 예상됐던 희망의 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긴 한데요. 희망의 당은 이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희망의 당 역시 헌법 구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두 당 누가 이기든지 개헌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전 정책에서는 자민당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희망의 당은 오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원전을 없애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또 대미 정책에서도 아베 총리 정부와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굳건한 양국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이케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굳건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예, 자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우정이 양국 동맹의 큰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지지하는 일본인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상당수 일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분란을 일으키는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이케 희망의 당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견실한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좀 더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안보 현안에 있어서 아베 총리와의 이런 차별화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 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리그 NFL 사무국이 내주 연맹회를 열고 국민의례 관련 논란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을 휩쓴 산불로 적어도 1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4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타면서 1,500채의 주택과 사업체가 소실되는가 하면 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현재 수백 명의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산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가운데 하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산불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사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산불은 지난 8일에 시작됐고 이후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커진 겁니다. 이 화재 현장을 직접 다녀온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승구 회장은 VOA에 현지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순식간에 산불이 발생돼서 뭐 여기저기 불꽃들이 튀고 파마가 지나간 자리는 뭐 재밖에 없더라고요. 재밖에 없고 아주 매캐한 연기. 아 정말 참혹한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자 북캘리포니아 지역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이 한인들의 피해는 혹시 없는지 모르겠군요.
네, 있다고 합니다. 이 강 회장은 한인들이 밀집돼 있는 산타로사 지역을 다녀왔다고 했는데요. 한인 피해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그쪽 지역이 우리 그 한인들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사시는 지역이에요. 특히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용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프라이빗하게 사시는데 고가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상황으로는 저희 한인들 집이 전소된 것은 지금 10채 이상, 11채가 지금 일단 전소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가 상권들이 이제 전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산 손실은 많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올 여름에도 서부 지역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10월에 또다시 이렇게 산불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 봄에 우기가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서 10월이 되면 캘리포니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산불이 쉽게 퍼진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 이 10월에 강한 바람도 한몫을 하는데요. 이 최대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화재 지역에서 며칠째 계속되고 있고요. 이 소노마 지역엔 시속 130km의 허리케인급 바람이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 유난히 가뭄이 심했던 지난 여름 이 바짝 마른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것도 이 산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에 산불이 덮친 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이 지역이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 생산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와인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4,700개 양조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산불 피해가 큰 소노마와 나파 지역은 고급 와인 산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이 지역의 수많은 양조장이 전소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고요. 또 이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보지는 않았더라도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나 연기가 이 포도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양조장 업계가 시름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 화재 현장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역 당국은 물론이고 한인의 차원에서도 구호와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강승구 회장의 설명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께서 우리 화재 지역에다가 이제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또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잡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역 일대는 지금 뭐 저희들이 솔직히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 지금 돼버렸어요. 다 모든 길을 차단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대피한 상태에서 저희 한인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저희 한인회관을 오픈해가지고요. 집을 잃은 분들이 잠시 일단 쉴 수 있는 쉘터를 공급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편 미 백악관도 캘리포니아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구호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이 특정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10일에 나온 결정인데요. 해당 조처들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했었는데 이 가운데 한 건을 심리하지 않고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소송을 무효화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특정 국가의 국민을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국제난민지원계획 등이 메릴랜드주에서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급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행정명령의 효력이 지난 9월 24일에 끝난 점을 지적하면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요. 따라서 하급 법원 판결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90일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네, 해당 행정명령이 지난 1월에 처음 나왔을 때는 모두 7개 나라였습니다.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이라크로 모두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3월에 나온 새 명단에서는 이라크가 빠졌습니다.
예, 당초 1월에 처음 이 행정명령이 발표됐을 때 반발이 상당히 컸었죠?
네, 여기에 반대하는 소송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몇 하급 연방법원에서 이 결정이 제동을 걸었고요. 연방정부가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하면서 해당 조치가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갔죠. 지난 여름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부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다 준 결정이었던 겁니다.
네. 자, 이 조처가 지난 9월 24일에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조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9월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보고문이었습니다.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이 바뀌었는데요.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 이렇게 모두 8개 나라가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처는 10월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되죠.
예, 그러니까 기존 명단에서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차드 또 베네수엘라가 추가됐군요.
네, 미국 정부 설명에 따르면 수단은 테러와의 싸움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따랐다는 거고요.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는 이들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 미국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서 아직 그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 명단에 들어간 나라 출신 난민들의 입국도 120일 동안 금지했었는데요. 이 건은 아직도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예. 자, 그럼 이 난민 입국 금지 조처는 심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이 대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이 오늘 10월 24일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10일에 나온 결정을 생각해보면 이 건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해당 조치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싸움이 완전하게 마무리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보면 앞으로 관련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 미국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에서 이 국민 의례 문제로 논란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NFL 사무국 측이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발표를 내놨군요.
네, NFL에 끄는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10일 리그 소속 팀들에게 보낸 메모의 내용이 언론에 알려졌는데요. 자, 메모는 다음 주에 열릴 연맹 전체 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관련 논란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를 비롯해서 프로 운동 경기에서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가 울리면 이 나라와 국기의 경의를 나타내는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NFL에서 이 시간에 서 있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앉거나 아니면 주먹 쥔 한쪽 팔을 높이 지켜드는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이런 행동이 무언가에 항의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경찰의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행동입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콜린 캐퍼닉 선수가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를 따르는 선수들이 무척 부쩍 늘었습니다.
네, 자 이게 논란이 된 것은 국가가 울리는 시간에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이유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논쟁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항의하는 NFL 선수들을 욕하면서 이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커졌습니다.
예, 저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이 문제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NFL 경기 장에서 퇴장하는 일도 있지 않았나요?
네, 펜스 부통령 부부가 지난 8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벌어진 NFL 경기에 참석했는데요. 국가가 울리면서 몇몇 선수가 무릎을 꿇자 바로 경기장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에게 선수들의 항의가 시작되면 경기장에서 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른 펜스 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NFL 규정에 국민의례와 관련된 항목이 없었나요?
있습니다. 국가가 나오는 동안 선수들이 서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의무한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 NFL 측이 연맹 회의를 열고 규정을 손봐서 이 논란을 좀 잠재우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거네요.
맞습니다. 논란이 길어지고 외부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빨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델 커미셔너는 10일 공개된 메모에서 국가가 나올 때 모든 선수가 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선수와 구단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NFL 사무국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would certainly support the NFL coming out and asking players to stand, just as the president has done.
네, 샌더스 대변인은 국가와 국기 그리고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NFL 측이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NFL 측은 하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방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트럼펫, 기타, 바이올린. 사람들에게 꽤나 친숙한 악기들이죠. 바로 테네시주를 상징하는 새 악기들인데요. 어쩐지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테네시주를 가면 어느 골목, 어느 거리에서도 이런 악기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선율의 이 노래는 패티 페이지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가수의 테네시 왈츠라는 노래입니다. 패티 페이지는 195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인데요. 패티 페이지의 이 테네시 왈츠는 워낙에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엘비스 프레슬리나 앤 머레이 같은 다른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불러했습니다. 그 덕분에 테네시주는 미국인들에게 왠지 더 친근하게 여겨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테네시주는 미국 동남부에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는 켄터키, 남쪽에는 엘라베마, 조지아, 옆으로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 주들처럼 테네시도 역시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주들과는 다른 테네시주를 조금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음악인데요. 테네시주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은 들려보고 싶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은 미국 컨트리 음악의 태동지고요. 테네시 최대 도시인 맨피스는 로큰롤의 발상지입니다. 특히 맨피스에는 로큰롤의 황제라고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주 유명한 저택이 있는데요. 맨피스 얘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네시주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50개 주 가운데서는 36번째로 그다지 큰 주는 아닙니다. 또 별로 잘 사는 주도 아니라고 해요. 아니 오히려 못 사는 축에 속해서 주민의 상당수는 정부 보조금을 타며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김용근 내슈빌 한인회 회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50개 주에서 47등차로 가난해요. 테니시, 조지아, 켄터키 이쪽이 옛날에 그 노예시장이었잖아요. 타바코, 담배 농사 짓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고 멤피스 같은 데는 99%가 흑인이고 내시빌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 한 40%. 아무래도 조금 정부에서 이렇게 월페어 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요즘은 많이 바뀌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더 많이 발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15, 16년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시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내시빌에 한국타이어 본사 들어오고 지금은 LG 이제 공사 들어오고 막 이리 해가지고요. 지금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하고 여기하고 막무가내요.
실제로 올해 조사에서도 테네시주 전체야 가난하지만 주도인 내슈빌은 살기 좋은 100대 도시 가운데 13위에 꼽힐 만큼 평판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악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슈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리 음악의 고향입니다. 컨트리 음악,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장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듣기에 정말 경쾌한 곡이죠. 이 원래 컨트리 음악은 미국 농촌 지역의 백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발전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테네시 내슈빌은 어떻게 해서 컨트리 음악의 고향, 홈 오브 컨트리 뮤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걸까요? 1925년에 내슈빌에서 그랜드 올 오프리 쇼라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주로 컨트리 음악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당시는 라디오의 힘이 대단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컨트리 음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내슈빌은 컨트리 음악의 고향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하네요. 내슈빌은 또 미국 최대의 음반 제작 도시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만한 세계적인 스튜디오도 많고요. 미국 음반의 50%, 컨트리 음악 음반의 90% 정도가 이곳에서 제작된다고 합니다. 김용근 씨는 내슈빌에 사는 사람들은 꼭 전문 음악인이 아니라도 웬만하면 집 지하실에 녹음실을 갖춰놓고 있다고 소개하네요.
큰 집을 갖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작사 작곡하는 분들이 많고 예술가들이 많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들 이 집을 가보면 기타는 거의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집도 큰 집에서 베이스먼에서는 자기네들이 리코딩을 직접 하고 그래요. 많은 거의 한 뭐 미국 사람 거의 한 70%가
그쪽 방향인 것 같아요.
내슈빌에서는 또 한 해 1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음악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음악의 도시라는 이 명성 그냥 붙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6년 자료를 보니까요. 테네시주 한인 인구는 17,000명 정도 되는데요. 테네시 한인 인구는 지난 몇 년간 무려 50% 넘게 증가해서 미주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약 1만 명 정도가 내슈빌에 살고 있다고 김용근 내슈빌 한 회장은 말합니다.
한인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요. 크죠. 테네시주 캐피탈인데요. 세탁소 많이 하고요. 비리 서플라이 많이 하고 타이어 공장에 많이 다니고 건축회사 많이 다녀요. 한국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기로는 조금 말하기는 그렇고 대신에 무난하게 세상에 욕심 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아요.
테네시주는 지난 1990년대 몰아닥친 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한때는 거의 죽어가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완전히 건물이고 뭐고 고스트타운이었어요. 다들 버리는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주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마어마하게 돼버렸죠. 뛰어버리죠. 시골에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보물찾기 하는 비슷한 그 프로폴리가 다 죽은 것 같아도 또 어느 날 돌아서서 보니까 또 발전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 많이 오고 이 테네시주 사람들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오고
김용근 씨가 소개하는 테네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다 좋아요.
진짜 미국 사람들이 1등 국민이에요. 그 1등 국민이라고 제가 말 표현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자동차 뭐 발통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꼭 뭐 지나가다가 뭐 도와주고 또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토잉카를 불러주고 이렇게 참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리 봐도 참 사람들이 참 멋있다. 예, 그걸 제가 많이 느끼고 그런 경험을 해요.
끝으로 김용근 씨에게 테네시주 자랑을 한번 부탁했는데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랑할 거는요. 네. 테네시는 사람이 좋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 다 누구 속일지도 모르고 이 테니시 사람들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9, to be on cloud 9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Americans say, I'm on cloud 9? Well, what does that mean? Don't worry,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So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000,000.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네, 본문에서 조나탄은 팸에게 I can't believe it.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팸은 What? What's wrong?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자 Jonathan은 Nothing is wrong. I won. 나 당첨됐어. 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팸은 What? What did you win? 뭐라고? 뭐를 이겼다고? 이라고 묻자 Jonathan은 The lottery. I won $1,000,000. 복권에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팸은 Oh my gosh, that's fabulous. 와, 정말이야. 대단하다. 라며 놀라워하고 있어요. Jonathan은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믿을 수 없어.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 참 인생은 너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000,000.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은 cloud, C-L-O-U-D, cloud, nine, N-I-N-E, nine, cloud, nine입니다. When someone is on cloud nine, it means that they are extremely happy. Cloud nine은 너무나 행복한, 행복의 절정이라는 뜻으로 기상학자들이 구름에 이름을 붙일 때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큰 숫자를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을 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높이 떠 있는 구름 위를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한 기분을 cloud nine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nine, to be on cloud nin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it.
What? What's wrong?
Nothing's wrong. I won.
What? What did you win?
The lottery. I won $1,000,000.
Oh my gosh. That's fabulous.
Man, am I on cloud nine? Life is perfect.
오늘의 영어 표현, cloud nine. 너무나 행복하다. To be extremely happy. Cloud nine. To be on cloud nin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웃음)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니퍼 허드슨의 Spotlight, 무대 위 조명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오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8 회계 년도에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1만 5천 명과 동아시아 5천 명, 유럽과 중앙아시아 2천 명,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 1,500 명, 중동과 남아시아 1만 7,500명 등 모두 4만 5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계획을 제의했습니다. 새로운 상한선 4만 5천 명은 최근 몇 년에 비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같은 감소에는 미국인들에 대한 안전을 비롯해 강화된 검색 절차에 따른 정부의 난민 수용 능력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 보호와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케이스를 처리해야 하는 국토안보부의 밀린 업무도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1975년부터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상한선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난민들을 영구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인종과 정치적 견해, 국적이나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조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제 이주 현상에 대처하는 미국의 정책 중에서 난민 문제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70억 달러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했고 여전히 세계 제1위의 원조 제공국입니다. 2017 회계 년도에 미국은 시리아에 14억 달러 이상, 이라크에 5억 8,100만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아를 겪고 있는 나라에 25억 달러, 버마와 그 인근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해 1억 4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난민기구에 가장 많은 금액을 제공하는 나라며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적십자와 세계 식량 계획, 유니세프를 비롯해 광범위한 비정부 인도주의 기구들의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모국 가까이에서 대피 중인 난민들과 전쟁 피해자들이 상황이 개선됐을 때 자발적으로 고향에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 노력과 지향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폭력과 처벌을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계속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